저와 여러분이 다 어린 시절을 지내고 이렇게 어른이 됐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조그만 죄를 지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이게 발각이 될까봐 좀 가슴 졸이고 정말 마음 졸이고 숨어 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네, 대답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아버지가 엄하고 그래서 무언가 하여튼 조그만 걸 잘못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뭐 이러던 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제대로 답변을 하고 제대로 이걸 알려서 부모님과 내가 제대로 좀 기쁘게 화평하게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것이 어릴 때의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파산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고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피하면서 어떻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평화스러운 그러한 관계를 맺을까 고민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처럼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이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그러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수 있을까? 양심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와 같은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이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이죄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의 절규와 아픔과 고민과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4천여 전에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되면서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렇게 발생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그래서 옷도 입지 못하고 기와장으로 이걸 북북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옆에 있는 그 친구들의 위로를 들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먼 곳에 와서는 위로는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래서 욥기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많으며 꽃처럼 폈다가 이렇게 꺾이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인생인데 도대체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기 9장 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죄 가운데 사는 부족한 사람,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까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통 학교에서 성자라고 이렇게 배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와 같은 질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 1500년경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저 태어나면 영세받고 무조건 천주교인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인이 안 되면 결혼도 못하고 나중에 장례를 치러도 무덤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덤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 요람에서부터 죽는 그런 무덤에까지 모든 것을 교회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데서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똑같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고행을 하고 신부에게 가서 고백 성사를 하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성지를 가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죄가 더 많이 사해진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성지 순례 가서 그 성당에 있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도저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 이상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돼서 수도원장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 안에서 생기질 않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만 정신병자가 아닌가.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이 다 교회 가서 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모든 게 다 괜찮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 머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왜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도원 생활을 마치고 나서 교수가 돼서 신학교 교수가 돼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1515년 가을에 마틴 루터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읽게 됐냐 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강의를 하는데 그의 머릿속에 섬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그토록 찾기 원하던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고행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한 것이 다 내 자신에게서 낸 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도 믿음에서 믿음까지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처음 시작도 믿으며 중간도 믿으며 맨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 사람, 다시 말해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만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한자어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의를 잘 아셔야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의? 네, 뭐냐?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의 행위가 칭의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 성경에서는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같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가 이와 같은 칭의가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해결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내가 주님이여 구원자로 신뢰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의를 소유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칭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는 첫 번째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법정에서 꽝꽝꽝 하고 이 의사봉을 내려치시면서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칭의는 일생에 몇 번 발생할까요? 몇 번 발생해요?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칭의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사봉을 들어 꽝꽝꽝 하고 내려치는 거는 일생에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 근데 또 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칭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의롭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는 했지만 그 의롭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받은 사람이 그날부터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날부터 성인이 돼갖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지 그 선포를 받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완전히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칭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나 교회에 있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옆에 있는 자매나 아니면 형제나 남편이나 부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사봉을 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받은 칭의는 내가 받은 칭의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칭의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저 아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목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이렇게 칭의를 이걸 주실 때는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의의가 이만큼 있는데 목사는 이만큼 받고 집사는 이만큼 받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이만큼 뭐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받으면 다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아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이 빈부 귀천 여화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충만하게 통째로 단 한 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한 번의 행위입니까? 평생토록 칭의 받는 거예요? 아니면 칭의는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번 그의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 의사봉을 잡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칭의는 변하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의롭게 되면 영원히 의로운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무슨 죄악을 지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의인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면 영원토록 의인이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 칭의가 나오면 해병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게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해병대도 한 번 해병되면 영원한 해병대인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의롭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의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죄 문제는 영원 무궁토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칭의하고 중생은 조금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칭의와 중생이 동시에 생기는데 중생,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거듭나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오늘 태어났잖아요, 우리 의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생명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법 앞에서 한 사람의 법 앞에서 자연인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태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생명을 받아요. 그 생명 받는 일을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용서와 칭의는 조금 달라요. 용서는 죄들을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 죄들의 용서는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칭의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칭의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려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그와 같은 일순간의 그 행위를 칭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는데 오늘 이 칭의 부분을 읽으면서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와 같은 글을 읽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좋은 예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예,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뭐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뭐 다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차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예, 좋은 차가 어떻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가르치면 이 다음에 성공하거든 BMW 740 시리즈 하나 교수님께 가져오면 좋은 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예. 네. 아니, 뭐, 제자들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BMW 740이나 아우디 A6 이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딱 얘기, 미리 얘기해줘요. 그거 안 되면은 그냥 쌍용 체험해도 괜찮다. 예, 네, 제가 이제 기계과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가서 자동차 실습을 하니까 특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이니까 아주 차에 민감하고 뭐 차가 어떠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 중에 제일 고급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차 중에.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비행기 제작하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차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5억에서 10억은 넘어갈 거예요. 그런 차가. 자, 어떤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여러분 영국하고 불란서 사이에 해저 터널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해저 터널을 타고 프랑스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휴가를 맞아갖고 넘어왔어요. 아, 근데 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 일반 차라야 어디 옆에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금방 비행기를 가지고 그 서비스맨이 거기까지 날아온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차를 다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잘 마치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헬리콥터니 뭐니 타고 이렇게 와갖고 이걸 고쳐주고 그랬으니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아, 도대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롤스로이스 회사에 전화를 한 겁니다. 내 차 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이 차를 고쳤습니다. 이 차 그 견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고친 견적이.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 사무원이 이야기를 하더니 성함이 누구시라고요? 차가 번호가 몇 번이라고 다 묻더니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 기록에는 선생님 차를 고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이렇게 기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차가 고급이다 보니까 그 기록이 남으면 그럼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고장났다 그런 얘기가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유 저 사람 뭐 목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는데 아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 사람 저거 죄덩어리 아닙니까 하고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서 그럼 캐비넷 열고 갖고 와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파일을 이렇게 펴면 그 안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칭의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캐비넷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파일을 갖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전과 기록이, 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면 하나님의 기록 안에 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한때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죄와 불법들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의 전과 그 모든 죄악과 심지어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가서 보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칭의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 이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칭의예요. 그럼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지냐? 첫 번째, 로마서 3장 2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예수님이 희생을 드려갖고 그래서 우리를 물러왔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서 우리를 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칭의를 돈 주고 살려고 하면 그 불가능한 거 아시죠? 불가능해요. 고행을 통해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재물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얻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가 다른 데 가서 보면 이유 없이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유 없이. 우리 리네타 자매가 여기 이제 와 있잖아요. 그래서 리네타 이제 오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 너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너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아, 이유 없이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좋아한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 보세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그냥 무조건 좋아해요.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도 무슨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긴 하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그 해결책, 예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거저주시는 거, 나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100%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칭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4장 5절 가서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죄덩어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겠거냐고 이런 사람은 칭의를 못 받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고 뭐 추기경이라 그러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이렇게 들고 나가면 그래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불못을 그냥 집어넣거든요. 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의 법칙은 뭐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 영어로 언가뜰리라고 써 있어요. 가뜰리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가뜰리예요. 갓에다가 ly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가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지 않았잖아요. 죄덩어리잖아요. 불법덩어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얘기. 이게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맞죠? 예. 내 가운데,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갖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3장 2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율법과 행위.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율법과 행위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이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칭의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좀 저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예. 네. 보세요. 누구만 통해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만 통해서 되는 거예요. 부처 통해서 되고 뭐 마더 테레사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누구 통해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주님만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거 믿으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예, 로마서 5장 9절,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주시지만 사람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아들 하나님이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을 희생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그 희생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유 난 너 죄 눈 감아줄게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래 넌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있냐. 로마서 오늘 읽었으니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개역성경엔 우리가 누리자 이랬거든요. 누리긴 뭘 누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거지 앞으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주신 그 순간부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평화관계가 이제 유지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두 손을 바짝 들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이제는 화평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구나.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구나 하고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도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원래 영어로는 액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동화도 있고 해지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벌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일 수령 아버지한테만 이렇게 벌벌 떨고 나가는 거지 없어요.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벌벌벌벌 떨고 나가는 그런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러고서 살게 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기뻐하며 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사세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야, 이게 도저히 지금 내 이 유한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뭐 교회 가면 복 준다 그래갖고 이거 뭐 돈 버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런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모든 것 얘기하고 엄청난 걸 얘기하는데 이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퍼지길 원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것들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이 속에 귀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본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영광 돌리고 사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5장 3절 4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때가 딱 정해지니까 사는 동안에 환난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짜증이 나고 그렇죠. 부인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딱 되고 나니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네. 의인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맞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이 옛날에 나를 얽어맺는 그런 줄이었는데 그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나의 인품과 나의 성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약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악한 환경 자체가 사람의 인품을 자라게 하진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니까 우리가 많이 살아야 칠파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다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의 그 무거운 그 중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아픔과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 기뻐한다 그에게요. 왜 기뻐하냐? 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성품이 온화하고 정말 모든 걸 참아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내는 체험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체험이 소망을 똑똑 굳건하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내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아우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약으로 작용하게 될 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잠잘 때 봐요. 다 고민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거 고민한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화평 누리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노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암만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 화평은 누굴 통해 얻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기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아유 그냥 목사는 다 그냥 거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분 집사가 돼갖고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20억을 냈으니까 뭐 저 사람이야 뭐 분명히 거듭났겠지, 의로워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그 당시 영국 성공회 목사로 있던 요한 웨슬레라고 한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누가 회심했다고요? 목사가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갖고 청년들을 모아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영국에서만 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자 그래갖고 미국에 갔어요. 그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순회 전도를 다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아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 타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게 천국에 갈 것 같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데 아 배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불안과 근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옆에 있는 한 무리가 있는데 여긴 무슨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형제교회 모임처럼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 이 사람들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좀 뭔가 이상하구나. 이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서는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거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네. 선교사라고 목사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38년 2월에 요한 웨슬레가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그 지도자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벨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도저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벨러가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아주 멋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그만둬라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그래서 시간 놓고 이거 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드디어 1738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레가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그만 그런 거리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그 장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그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열리는 그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뭐 목사가 아니에요. 모라비안 교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마르틴 루터가 변화가 된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 갈라디아서 주석 이 주석서를 써놨는데 그게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서 주석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와갖고 로마서 주석을 들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대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요한 웨슬레가 일기에 무엇하고 적었냐 하면 9시 15분 전쯤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고 느꼈다. 바로 그분께서 내 죄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생겼다라고 그 자기의 일기장에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칭의의 이 놀라운 그러한 회심의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은 이후에 요한 웨슬레가 18세기에 전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오늘 예배당 문턱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여기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에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